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성경을 일상으로,
신앙을 일상으로,
순정을 일상으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의 일상이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일상을 영화롭게. 북조선 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일상을 영화롭게 한희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윤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진영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관심이 많은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남녀간 연애와 만남에 관한 이야기죠. 이 세상의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겠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끌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남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가족이 만들어지게 되죠.
결혼도 하기 전에 손주 이름까지 상상해서 짓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손주를 보려면 내 자식부터 낳아야 하고 내 자식을 낳으려면 결혼부터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남녀가 먼저 만나서 연애를 해야 결혼을 할 기회도 생기는 거잖아요. 옛날처럼 부모님이 결혼할 사람을 정해주는 시대도 아니고 연애를 못하면 결혼도 못하니까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정해주는 사람이라도 있어서 아무리 못난 사람도 결혼할 수 있었는데 요즘같이 자유롭게 연애해서 결혼하는 시대에는 연애를 하는 게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지금처럼 남녀가 연애하면서 결혼하는 것보다는 집안끼리의 약속이나 소개로 정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성경에는 오늘날 연애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씀들도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요. 오늘 방송 잘 들으면 연애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연애를 잘한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남자, 여자를 만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아름답게 연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겠죠?
네, 이제 방송을 자주 하다 보니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잘 알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연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연애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면 상대방이 그리고 내가 서로를 사랑하는지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내가 사랑에 빠졌는지 상대방도 같은 마음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을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남녀가 서로 끌려서 연애를 시작하는 경우 떨리는 감정 때문에 당연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외모나 성적 매력에 이끌리는 것과 진실로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네, 그렇네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인을 사랑하는 것이 완전한 사랑이잖아요.
서로를 오래 참아야 진짜 사랑이죠. 처음 연애를 시작해서 감정이 좋을 때는 참을 수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시간이 흘러서 서로에게 익숙해지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되잖아요.
오래 참는다는 것이 1, 2년뿐이라면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겠죠. 상대방이 성공하고 잘 되었을 때 내일인 것처럼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질투하는 관계라면 그 연애도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서로 연애하는 관계지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면 어느 한쪽이 감정적으로나 성적으로 이득을 누리려고 하는 관계도 진짜 사랑은 아니겠네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게 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의롭지 못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연애는 결국 삶을 파괴하게 될 것 같아요. 진실한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범죄자인 것을 알면서도 사랑에 빠지거나 매력을 느낀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조건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연애해야 한다고만 한다면 이런 완벽한 사람을 찾지 못할 겁니다.
그렇네요. 이 말씀도 이런 사람을 찾아내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자는 거니까요.
악하고 무분별한 사람이었더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라면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의 악함을 선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겠죠?
네, 맞습니다. 진리와 함께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도 사랑의 특징이라고 하죠.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완전한 진리를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과 연애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니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하는 것은 잘못된 걸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하고 결혼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기시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왜 믿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지 그 맥락을 알아야 하죠.
오늘날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면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할 여자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남조선 교회 신자들의 남녀 비율이 3대 7 비율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자들보다 믿는 남자가 적은데 어떻게 믿는 남자를 만나 연애할 수 있을까요?
구약시대의 문화는 모든 민족과 나라에서 신을 섬기는 문화였습니다. 그 시대 기준으로 다른 이방 민족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신앙 및 사회, 문화, 풍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따라서 단순히 현대사회에서 말하는 남녀 간의 성격 차이 정도가 아니라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남녀가 좋아하고 연애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평생을 함께 살아가는 부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가치관과 도덕 기준 같은 중요한 것들이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과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다른 인종이나 이방인과 절대로 연애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 즉 다른 진리를 따르는 사람과의 연애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아니지만 하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연애와 결혼이 되고 다른 경우는 배신과 고통만 남는 연애가 되기도 합니다. 실패한 연애의 예를 먼저 살펴볼까요? 사사기 16장 4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이기어서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을 내게 주리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컨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으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곤고케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일곱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푸른 칡 일곱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들을 내 실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칡 끊기를 불탄 삼실 끊음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본은 여전히 알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컨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새 줄을 취하고 그것으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 때에도 사람이 내 실에 매복하였었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위선에 섞어 짜면 되리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직조틀의 바디와 위선을 다 빼어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뇨. 당신이 이 세 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정을 토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니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우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정을 다 토함을 보고 보내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을 불러 가로되 삼손이 내게 진정을 토하였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메고 그를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도 하나님을 버리고 살았던 암울한 사사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신 삼손조차 당시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 들릴라와 연애를 했죠.
들릴라가 단순히 이방 여자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여자의 행동이 문제인 것이죠. 삼손의 강한 힘과 능력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삼손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들릴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고 괴롭히던 블레셋 족속이었네요. 어떻게 보면 나라와 신앙을 초월한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들릴라에게는 사랑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삼손을 팔아넘기고 받은 은 1100개가 삼손보다 더 중요했던 거죠.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온전한 사랑은 아닙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들릴라는 사실상 적국의 간첩 노릇을 하고 있죠. 그냥 정치적인 침략이 아니라 다곤이라는 블레셋의 신이 이스라엘도 지배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들릴라의 진실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외적인 매력과 외적인 아름다움에 빠졌던 거죠.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이고 삼손보다는 삼손으로 인해 얻게 될 돈을 더 사랑하고 진리이신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만들어낸 다곤신을 따랐다는 거네요.
내가 사귀는 여자가 들릴라처럼 행동하면 정말 소름돋겠어요. 아무리 매력적이고 예쁜 여자라도 나를 팔아넘기고 죽이려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네요. 연애하면 끼리끼리 만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삼손의 수준도 낮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삼손은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살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랑의 자세를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삼손처럼 자기 권력이나 돈을 자랑하고 다니면 그 돈을 보고 달려드는 여자들이 많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여자들은 남자의 돈이나 남자에게서 얻게 될 이익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 남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세상적으로 가진 힘이나 권력 같은 것으로 추악한 내면을 얼마든지 감출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과 연애하거나 결혼한다면 결국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연애하고 결혼할 때 상대의 마음과 중심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모범이 되는 연애의 과정도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룻기 2장 2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언을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아멘.
모압 출신 여자 룻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무질서하게 살던 사사시대죠. 룻은 유대 베들레헴 출신의 남자와 결혼했지만 나그네가 먼저 죽어 어린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모압 지역의 신들을 섬기던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됩니다.
저도 룻기 말씀을 읽었는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라고 결단하는 장면이 생각나네요. 룻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는 민족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집안으로 시집 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미 결혼했다가 과부가 된 이방인 여자가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에 온 거니까 새로운 연애나 결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을 좋게 본 것 같아요.
사실 보아스는 예수님의 사랑을 미리 예시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른 신을 따르고 악하게 살아온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룻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곡식을 제공하고 친절을 베풀죠.
나그네가 죽었으니 고향인 모압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을 섬겨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려고 이스라엘로 찾아온 모습이 정말 기특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연애의 기본은 먼저 호감을 건네고 친절을 베푸는 것인 것 같아요.
네, 성적인 감정만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서로를 챙겨주는 친구 관계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상적인 감정과 작은 기쁨부터 서로 나눌 줄 아는 관계가 깊은 신뢰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으니까요.
사랑은 온유하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죠. 보아스가 자기의 재력이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남몰래 룻을 챙겨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으려고 찾아온 룻을 축복하는 모습이 참 멋집니다. 아직은 예수님을 잘 모르더라도 조금씩 교제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 마음을 열게 만드는 행동인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은 그 사람의 잘못된 신앙과 가치관을 조심하는 것이지 무조건 단절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불신자였던 룻도 여러 삶에 갇히면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결국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처럼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인 출신 여자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였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아스와 룻이 어떻게 연인이 되고 결혼하게 되는지 이후의 과정을 더 살펴볼까요? 룻기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누운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므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 사람이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웠는지라.
가로되 내가 누구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시녀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빈부를 물론하고 연소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 기업을 물을 자나 물을 자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코자 아니하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울지니라.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피차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의 말에 여인이 타작 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서 잡으라. 펴서 잡으니 보리를 여섯 번 대어 룻에게 이어주고 성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자식이 없이 죽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가까운 남자 친척이 남겨진 과부를 아내로 맞이하여 처음 낳은 자식에게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재산의 일부를 처음 낳은 아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원래 나그네의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족보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하는 것이군요. 죽은 친척의 재산과 이름을 보존하는 제도였죠? 그러다 보니 자기 재산에 손해가 갈까봐 그 의무를 피하려는 사람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런 제도를 잘 알고 있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와 루스를 이어주려고 했던 거네요. 나오미의 죽은 아들이 보아스와 친척 관계였으니까요.
당시 제도와 나오미의 소개를 통해서 보아스와 룻이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것이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보아스가 룻에게 보인 태도는 오늘날 우리의 연애와 결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밤에 이불 속으로 가만히 들어온 룻을 어떻게 대하고 있죠?
보아스가 만약 성적 매력과 즐거움만 쫓는 사람이었다면 이불 속으로 찾아온 룻과 곧바로 성관계를 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둘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상태에서 만남을 시작하려고 절차대로 하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성관계를 먼저 하면서 쾌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모두의 축복과 인정 속에 결혼 생활을 하려는 것이잖아요.
보아스는 사려 깊고 책임감 있는 남자인 것 같아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먼저 책임을 져야 하는 순서였기 때문에 그런 절차들을 제대로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우선순위에 있는 친척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본인이 룻을 아내로 맞을 거라고 약속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불의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사랑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보아스는 혹시라도 룻이 이런 일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처신했습니다. 또 가난한 룻의 가정을 보살피기 위해서 식량을 나눠줍니다. 사실 보아스는 자기의 이득이 아니라 룻의 명예와 앞날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은 성경에 나온 남녀의 연애와 만남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볼까요?
감정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연애는 결혼으로 이어지기 어렵고 오히려 상처를 많이 남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스스로 올바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삼손처럼 나쁜 여자들만 만나고 사귀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배우고 몸으로 익혀서 올바른 연애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아스 같은 남자를 알아보는 안목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들릴라 같은 여자라면 삼손처럼 타락한 남자와 연애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비록 믿지 않는 가정과 문화 속에서 있었더라도 루처럼 보아스 같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남자를 만나면 행복한 연애와 결혼이 가능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연애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연애하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지만 타락한 세상의 가치대로 연애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상처와 고통만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먼저 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연인과 배우자를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일상을
영화롭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 없는 삶의 본을 보이려고 애쓰시는 북주른 성도님들, 새해엔 더욱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임윤슬,
김설입니다.
고대 역사에서 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소유해 누구도 막을 자가 없던 존재였는데요. 그런 세상 왕들과 달리 구약 성경의 역사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두 분은 그 왕이 누구인지 아시죠?
그럼요. 저도 참 좋아하는 다윗 왕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백성들에게 등불을 비추었던 바로 그 다윗 왕인데, 그렇지만 그도 훗날 심각한 죄를 범했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날에도 중책을 맡은 당 간부가 성 문제에 발목을 잡혀 몰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인근 나라는 왕이 부하의 아내를 빼앗는 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의 부왕이었기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의 가정만이 아니라 나라의 기반까지도 흔들리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음행의 문제가 가져오는 파장은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릴 만큼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음행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가정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교회의 영적 활력을 소멸하려고 지난 역사 동안 꾸준히 사용된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6장 초반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당파 싸움의 문제를 4장에 걸쳐 마무리 짓고, 그 다음으로 가장 먼저 어떤 고린도 교인의 음행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목사님, 음행이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와 그 정의가 궁금합니다. 그 당시 문화적 상황과도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선 1차적인 독자, 당시 성도들의 상황 속에서 살펴봐야 하는데요. 음행의 원어는 매춘부들에게 다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는 미와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비너스 여신의 신전이 있던 곳으로, 종교의식 자체가 여사제들과의 성관계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당시는 지금보다 종교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시대였을 텐데, 종교가 문란하니 일상생활은 더 말할 것이 없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음행의 정의는 합법적인 결혼관계 밖에서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성관계를 말하고, 성경에서는 좀 더 본질적으로 기독교적 기준을 범하는 모든 성적인 행위, 즉 혼전, 혼의 성관계 및 부자연스러운 성적 행위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어떤 고린도 교인에게서 음행이 발견되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인 중 어떤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음행이 발견되었는데요. 아마도 아버지의 첩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말합니다.
족장들의 이야기에서 야곱의 첫 아들 루우벤도 아버지의 첩을 취하였다가 장자로서의 실제적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실제로 고대 기록에 보면 성에 관대했던 로마에서도 가족 간의 성 문제만큼은 철저히 금기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자, 고린도전서 5장 2절입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지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일을 행한 교인이 버젓이 존재함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교만해져서 그를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대해 애통해하지도 않았고, 이 문제에 대해 공회의를 소집하지도 않았습니다.
혹시 분파 문제에서 드러났던 구원관의 문제와 연관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육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에 죄를 지어도 영향이 없다는 구원파적인 사상이요.
아주 잘 보셨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 궤변 같은 잘못된 복음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은 그들과 육신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성령으로 그들과 함께 있어 주 예수의 권위로 이미 그를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주권하에 있는 교회에서 사탄이 주권을 행사하는 세상으로 쫓아내는 것, 즉 교회에서 내보낸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치리하여 출교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음행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내쫓는 행위는 사람과 배치되는 것 같지만 먼저는 그 행위가 너무나 엄중한 반성경적인 것이어서 큰 죄악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세상의 쓴맛을 맛보고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도 바세바에게 죄를 지은 후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철저하게 기도했죠. 하나님의 영이 떠나 그 인도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알았기 때문에 가장 큰 충격과 공포였습니다.
사랑하는 북전 성도님들, 주님의 인도와 보호가 떠나는 삶은 말 그대로 지옥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죄는 사하시지만 이 땅에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치리와 출교를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영혼이 진정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유익은 교회 공동체에 주는 유익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입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음행한 사람은 여기서 적은 누룩으로 비유가 되는데요. 우리의 누룩 개념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적은 누룩은 빵을 부풀리기 위해 큰 세 반죽 안에 넣어둔 작은 밀가루 반죽을 말합니다. 이게 큰 반죽 안에 넣어둔 후 빨리 굽지 않으면 반죽 전체를 급속도로 부패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음행의 죄가 빨리 조치하지 않는 적은 누룩처럼 교회 전체를 부패하게 만듦을 비유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유월절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유월절에는 적은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만을 먹어야 했습니다. 누룩은 구약에서는 이방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악한 마음과 관습, 행동을 의미했습니다. 바울은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것을 교회 공동체로 가지고 옵니다. 유월절 양이 희생되었듯이 예수님도 희생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 양의 희생 때문에 출애굽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듯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모여드리는 예배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축제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해방된 기쁨을 만끽하는 잔치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축제를 즐기려면 악독과 사악의 묵은 누룩을 쓸어내버린 잔치여야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교회의 예배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되네요. 우리 각 교회의 예배가 무교병의 축제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주는 성도님들, 죄악된 성품과 관습을 벗어버리려고 애쓰므로 은밀하게 모이는 모임이 주의 성령이 함께하는 축제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자신과 교회 공동체의 참된 자유를 지키는 성도들이 꼭 되십시오.
아멘.
다음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영향력에 대한 것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암태도 소작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남조선의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도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일제강점기 소작농민 항쟁인데요. 이 운동을 주도한 박보경님은 교회 장로였습니다.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을 한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었는데 일제의 수탈에 맞선 경제적 독립운동에도 기독교 지도자가 등장하는군요.
맞습니다. 이분도 참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자주 투옥되고 또 고향 암태도에서 살인적인 소작료를 거두는 지주에 반대해 암태도 소작쟁이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박보경 장로님의 인격은 지주의 마음까지 감동시켜 그 지주 스스로 자신이 가진 재산을 박 장로님을 후원하는 데 쾌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어두운 시대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훌륭한 분이셨네요.
그렇습니다. 또 문중경 전도사님도 계셨는데요. 이분도 암태도 인근 자은도에서 목숨 걸고 전염병 걸린 사람들을 돌보는 희생정신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 두 분 때문에 현재에도 자원도 주민 전체가 기독교인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며 많은 감화를 주는 내용입니다. 세상과 기독교인들의 관계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전도와 선교의 방향성을 모색하게 하는 예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복음 전도와 삶에 대한 중요하고도 인상적인 부분을 보여주죠.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우리에게 현재 남아있지 않은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써보낸 편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음행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으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세상 밖으로 나간다는 뜻은 죽음을 말하는 것인가요?
잘 보셨습니다. 죽기나 해야 가능할 만큼 세상은 여러 가지 악으로 얽히고 설켜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열거하고 있는 죄악들을 보십시오. 세상은 이처럼 음란하고 탐심으로 가득합니다.
맞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또 가지려는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비지향적 형태의 만몬 우상이 대세로 자리 잡아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후욕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욕을 잘하는 것입니다. 또 정기적으로 술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토색하는 것, 즉 갈취와 폭력이 난무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말은 죄 짓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이런 악이 발견되었을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 무관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고린도 교인들은 음행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볼 수 있듯이 구별된 모습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아내를 취한 사람을 소위 용납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들이 넓은 아량과 사랑을 가지고 관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뒤바뀐 모습이네요.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세상의 타락에 대해 비판하면서 정작 교회 안의 불의와 죄악들은 형제를 말하며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식이네요.
맞습니다. 의외로 바울의 말과 거꾸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도 중에 30굴덴을 주고 산 집을 13배가 넘는 400굴덴에 팔려고 했던 사람을 출교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악에 대한 판단을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는 일에 민감하게 애를 쓴다면 교회는 이 세상의 대안적 공동체로 부각될 것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로 점차 몰려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죄악된 세상의 모습, 구조적 불의의 모습에 신물이 나 있는 상태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는 비판하면서 우리끼리는 불의와 죄악들이 있으면서 사랑하며 용서하자는 식으로 야합하며 나아간다면 세상은 우리에게 너희나 잘하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할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입니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사랑하는 북지르는 성도님들,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말씀은 신명기 13장 5절, 17장 7절에 나오는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절차적으로 정당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치리할 수 있을까요? 한두 사람의 증언으로 하지 않고 확실한 증거로 하며 성만찬 참여 금지 등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만찬 참여를 금지시키는 일은 그렇게 대단한 치리가 아니어 보여도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에서 배제된 수치심과 죄책감 등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내적 거룩성을 강화시키면 오히려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 내 적들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되새겨보게 되네요. 소금은 소금창고 안이 아니라 생선 위에 뿌려져야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등불도 등경 위에 넣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 내의 불의에 대해 쓴소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비난받는 일들을 교회 공동체가 용인하게 되면 복음 전파는 장벽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복음 전도의 총체성에 대한 귀한 통찰을 주는 말씀입니다. 교회 내부가 순결하면 오히려 복음이 세상으로 침투할 수 있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지르는 성도님들, 누룩 없는 떡인 무교병의 장치를 지키는 교회가 되어 세상의 교회로 나오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쓰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을 살펴보기 위한 밑그림을 그려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묻는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용서를 7 곱하기 70에서 490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서가 될 때까지 계속 용서하라는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임금에게 만 달란트 미친 자 비유를 들려주셨는데요. 임금은 그의 부름 앞에 벌벌 떨며 조금만 참아달라 말하는 사람을 딱하게 여겨 그의 천문학적인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습니다.
한 달란트라는 돈의 단위를 현대적으로 환산하면 그것만으로도 액수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설교를 통해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달란트는 얼마 정도의 돈인가요?
네, 한 달란트만 해도 한 사람의 16년간의 노동을 통해 얻게 된 수익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임금에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후 어떻게 했습니까?
3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붙들고 그 돈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데나리온은 달란트보다 작은 돈이 단위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한 달치 품삯이 약 100데나리온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300데나리온은 3개월치 품삯 정도였던 거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았는데 3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아주 못되게 굴어 이 사실을 들은 임금이 노하여 그 사람이 탕감 받은 빚을 갚기까지 옥에 가더라고 명령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이같이 하실 거라 하셨습니다.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은 6장으로 넘어가며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송사의 문제에 대해 말합니다.
송사라면 법적인 소송을 말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음행한 자와 연관된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지만 그것에 대해 확증할 수 있는 문맥적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그렇군요. 고린도전서 5장의 이야기가 교회 내부의 공의를 세워 정결하게 하는 문제라면 6장은 다시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렇습니다. 교회 내부의 성도들끼리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교회 내에서 풀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바울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구태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조금 순화된 것입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함부로, 어떻게 감히 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일로 굉장히 분노하고 실망한 상태임을 알 수 있네요. 이 일의 내막이 어떻게 된 것이고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렇죠. 자, 다음 방송에서 이 사건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미리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촌 성도님들, 어떤 교인이 자신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세상에서도 비난받을 음행을 저질렀음에도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내부의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에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정결함과 순결함을 위해 음행한 자를 교회에서 내쫓으라 했습니다.
음행한 사람이 지리를 통해 험한 세상 속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출애굽 유월절 축제처럼 악한 묵은 누룩을 내버린 순수한 무교병의 축제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죄악된 성품과 관습을 벗어버리려고 애쓰는 모습들을 통해 교회의 예배가 참된 자유의 축제가 되도록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가십시오.
아멘.
바울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아닌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 중 바로 그런 악이 발견되었을 경우를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구별된 모습이 없었고 죄인을 용납하는 모습을 통해 자신들이 넓은 아량으로 사랑하고 관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상의 악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는 죄악으로 썩어가는 이 세상의 환멸을 느낀 세상 사람들에게 대안적 공동체로 부각될 것입니다.
소금과 빛으로서의 교회는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게 함을 믿으시고 교회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주님의 교회로 온전히 서가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고린도 교회의 한 교인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을 저질렀음에도 고린도 교회가 그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완전한 복음을 믿은 사람은 어떤 죄에도 영향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복음을 믿고 있기 때문이었음을 알려주며 참된 복음은 신앙과 삶이 분리될 수 없음을 가르쳐 이단적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십시오. 바울은 음행한 사람을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그의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을 위해서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통해 복음의 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임을 알려주며 정당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교회의 치리를 통해 복음적 교회의 생명을 지켜가도록 가르치십시오. 고린도 교인들이 세상의 죄악을 판단하면서도 교회 내에 음행한 자를 정죄하지 않으면서 관용하고 사랑하는 자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교만에 빠져 있었음을 알려주며 혼돈에 빠진 교회는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없고 소금과 빛된 정결한 교회만이 죄악으로 썩어가는 세상에 갈망하는 대안적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